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하나님의 존전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저희들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그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가 인간을 기쁘게 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 가운데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저희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사탄한테 세 번에 걸쳐서 시험을 받았죠. 유혹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시험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이 지금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적인 사역 앞에서 예수님이 그 사역을 우리가 보기에 앞서서 이 사역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첫 번째 이 사역을 보면서 오늘 첫 번째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은 구약의 말씀을 이루려 하시려 함이었다. 성취하려 하심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에서 보니까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요한이 잡혔다. 이 말씀을 들으십니다. 요한이 사역을 하고 계셨죠. 세례 요한이. 그런데 이제 요한이 잡혔습니다. 세례 요한이 잡혔을 때 갈릴리로 이제 가셨어요. 근데 지금 살고 계시는 지역이 갈릴리는 아니었습니다. 갈릴리를 물러가셨다라는 것은 그 지역으로 이주하셨다. 아, relocate 했다. 그 장소로 이사했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이사한 지역이 여기 보면 그 다음에도 나옵니다. 나사렛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 지역이 스불론 납달리가 어떤 지역이냐면 그 납달리 옆에 뭐가 있냐면요, 납달리 지파 옆에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는 갈릴리 호수 옆에 있는 지역이에요. 근데 여기 해변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 갈릴리 호수가 원체 크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를 그냥 호수라고 하지 않고 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변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요한이 잡혔을 때 예수님은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에 있는 갈릴리 지역으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통상적으로 이런 말씀을 볼 때 아, 그곳에 가서 사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곳에서 사신 것도 인위적으로, 임의적으로 내가 그곳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 이제 갈릴리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이라는 곳에 가서 내가 그곳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 해서 자신이 원해서 그곳에서 살겠다고 선택해서 가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 14절 보면 왜 그곳에 갔는지, 갈릴리 지역에 갔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14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이 지역에 간 이유는 스불론과 납달레 지경이라는 이 갈릴리 지역에 특별히 이 가버나움이라는 가서 사신 이유는 그냥 아, 내가 그곳에 가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곳이 내가 좋은 그곳에 가서 좀 살면 어떨까 해서 자신이 원해서 그곳이 좋아서 그곳이 좋은 동네다 라고 해서 그렇게 임의적으로 자기 선택에 의해서 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는 그 이유가 말하고 있죠. 이것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서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보를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성취했던, 이루셨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보죠. 히브리서 5장 8절에도 보면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렇다고 예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몰랐던 분인데 배웠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이걸 그래서 성경을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처음서부터 예수님은 순종하셨어요. 그의 삶 자체가 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뭐라고 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The Word became flesh. He made his dwelling among us.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다. We have seen his glory.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으로 오셔서 이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죠. 말씀이 육신이 됐다. 아, 이 인간이 된 거, 이 육신이 된 거, 이거 자체가 순종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기가 자의로 오시지 않으셨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예수님의 그 행보를 보세요. 이제 첫 번째 사역을 하기에 앞서서 그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전파하기에 앞서서 예수님이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십니다.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갈릴리,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십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행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았던 모습은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그분은 행하셨습니다. 그분은 순종하셨습니다. 그분의 삶 자체가 순종입니다.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기까지 빌립보서 2장 8절, 6절, 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동등됨을 취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가 동등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은 하나님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이 예수님의 삶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게 십자가에 죽으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죽으심, 십자가에서 죽으심만 예수님의 복종, 순종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 오신 거, 아까도 말씀했지만 말씀이 육신이 된 사건,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죠. 그 성육신 사건, 그 자체서부터 예수님이 순종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서부터 시작해서 그 과정 안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그 순간까지, 이 땅에 오셔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모든 과정이 다 순종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라는 거예요. 성취하셨다. 여기서도 선지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왔습니다. 백성으로 하나님 택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도 아니까 선지자 이사를 통한 이 구약의 말씀을 이루시려 하심이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도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히브리서 5장 8절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자기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순종하는 모든 자, 우리는 그분께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순종을 통해서 또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그분이 영원한 우리의 근원,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Source of salvation. 구원의 근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구약에 있는 말씀, 근데 하나님의 뜻을 그냥 단순히 안다라기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구약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써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물론 다 알겠죠.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성삼위 하나님 이렇게 늘 성부 성자 성령님 교제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그 구약 성경을 예수님은 이루시기 위해서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아는 구약 성경의 말씀. 뭐에 대해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왜 여기서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셨습니까? 그 이사야에서 말씀이 예수님에 대해 관련돼서 예언된 말씀이기 때문에. 구약에서부터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오심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사야에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순종하신다. 그곳에 가서 사셨다는 거예요. 사셨다는 게 그게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이루시기 위해서 그분은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갈릴리 지역으로 가서 사셨다. 순종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성취하는 그런 삶은 아니겠죠.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삶은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약의 예언의 성취를 이루시기 위해서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도 받았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걸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그에게 순종, 자기 순종하는 모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에게 순종해야 될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는 말은 우리는 마땅히 예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항상 순종하셔야 돼요. 그분의 뜻을 알면 알수록 더욱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크리스천의 삶이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은 이 영적인 목적과 영적인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아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도 이사야에서 적혀진 말씀을 이루러 오셨지만 오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로서 그 말씀이 뜻하는 것을 우리도 이루려고 우리도 그 뜻대로 살려고 우리도 노력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의 가치관, 영적인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겠죠.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 그 말씀에 준하여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구속사역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구속해 주신 그 사역을 아는 우리가 그 사역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면서 그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기에 구원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면서 막 맨 처음 믿음을 따랐습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은 모든 걸 다 던지고 따랐습니다. 금을 신경 쓰지 않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정말 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쫓는다는 자들로서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그들은요 예수님을 쫓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적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영적인 우리의 왕이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그러한 성자 하나님 으로 온전히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도 베드로의 모습을 보세요.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다 이 세상에서 뭔가를 다 한자리 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에서 다 예수님을 쫓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면은 뭐 자기가 뭐 어떤 자리를 차지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다투지 않습니까? 자리 다툼하는 이유가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회복한 다음에 자기들이 더 높은 자리에 올라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투고 예수님 지금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겠다고 하는데도 그런 엉뚱한 그런 다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제자들한테 이제 말씀하십니다. 세례를 베풀었으니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런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 이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회복시킴이 이때입니까? 언제 하나님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이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오.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럼 천국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보는 회복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언제 우리나라를,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한자리 하고 싶은 거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임금이 되고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바랬던 것이죠. 철저히 인간적인 그런 사고, 생각으로,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언제 변합니까? 나중에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게 되죠. 그 전까지는 사실은 겁쟁이였죠. 다 흩어지고 예수님이 내가 십자 못 박혀 죽으신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했을 때 베드로도 주님을 부인하죠. 얼마 있다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뜻,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순종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십니까? 우리가 좀 더 이 순종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순종을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을 할 때 왜 못할까요? 순종할 때 우리가 죽기까지, 이런 죽는 그 순간까지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모습, to the point of death, 죽는 그 시점까지 순종한 게 예수님의 순종인데, 우리가 예수님이 순종했던 그런 각오와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가겠습니다, 나도 주님처럼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을 못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순종을 너무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순종을 못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세요. 순종이라는 것이요, 자연적으로 된다면 순종이겠습니까? 순종이겠냐는 거예요. 순종이 너무 쉽게 되는 거예요. 물론 순종 중에서 우리가 거듭나고 은혜로 말미암아 순종이, 예전에 할 수 없었던 순종들이 쉽게 되는 순종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 중에서 순종이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게 한 번 내가 주님 지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영어로 보면 If any would come after me, he must deny himself.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Take up his cross daily and follow me. 그 십자가를 매일매일 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제 주님 십자가를 졌는데요, 오늘 또 져야 합니까? 어제 그 힘든 십자가를 제가 졌어요. 좀 주님 저 오늘 또 져야 됩니까? 이건 십자가를 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님들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쫓는 게 어떤 삶이냐면, 아무든지 나를 쫓아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니라. 이게 있잖아요,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면 십자가를 못 집니다. 십자가를 지는데, 그 십자가를 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부인하지 못하면 자기 십자가를 못 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자존심이 상합니다. 못 짓겠어요. 못 들겠어요. 저의 이 십자가를 못 지겠습니다. 저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럴 때도 있어요. 우리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용기를 가지셔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십자가를 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은혜로 힘입어서 된다고 이 인식,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쳐야 된다는 거, 그리고 주님을 쫓아야 된다, 이 의식이 없고 이것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 때까지 나는 기다릴 거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내가 내 자신을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자동적으로 내가 매일매일 지고 메고 주님을 쫓게 되는 거, 이게 자동적으로 되어질 때까지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만들어 주실 때까지 나는 기다릴 거야. 언제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다리면 평생 기다려도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거듭나게 해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성령을 주셨으면 이제는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은혜도 없고 성령님도 없기 때문에,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나니,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그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죽었던 자가 살아난 자예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새 생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순종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면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될 것이다를 기다리지 마시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내 자신을 부인하고 있나? 내가 매일 십자가를 치고 있는가?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쫓고 있는가? 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쫓는 거, 이게 다 하나입니다. 여기서 하나라도 우리가 안 하면요, 다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쫓는다는 것이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매일 지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쫓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 주님도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 같이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그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었냐면, 죽은 자들에게 생명의 빛, 복음의 빛을 비추셨던 사역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봤을 때 구약의 예언이 성취됐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를 떠났죠.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으로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습니다. 근데 이 지역이, 지금 예수님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 갈릴리에 가서 사셨다고 하는데,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냐면 좀 북쪽에 있지 않습니까? 갈릴리가 북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요,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나중에 어느 나라한테 망했냐면 아수르, 아시리아 제국이죠. 우리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세계사, 한국에서 중학교 때 세계사 배우지 않습니까? 그때 배울 때 아시리아 제국이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혹시 중학교 때 배웠던 것 같은데, 아시리아 제국, 아시리안 엠파이어. 그 아수르라는, 그게 아수르가 바로 그 나라예요.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특별히 이 북쪽에 위치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 밖 이 외세 아시리아라든지 그 위에 있는 나라에서도 끊임없이 침략을 받고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시련이 많았던 거죠. 계속 침략하고, 그리고 나중에 아시리아, 아수르 사람들에 의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많이 잡혀갔죠. 시련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아수르 제국이 또 자기 사람들 그쪽에 이주시키고 다 사람들 다 혼합시킵니다. 그래서 정체성을 잃어버려가지고 유대인이지만 이방 족속들하고 결혼해서 순수한 혈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꾸만 이 자기 이게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민족적인 어떤 그런 자긍심 이런 것들 때문에 북이스라엘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그냥 하찮게 아주 낮게 취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 갈릴리 북쪽에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북쪽에 있는 그 갈릴리 지역에 있는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천대했던 것이 유대 사람들의 그던 풍토였고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이 지역에 가서 예수님이 사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두웠고 굉장히 천대받고 외세로부터 끊임없는 침략과 어려움과 공경과 시련에 끊임없이 놓여있던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이 지역에 가서 사시면서 그 이사야를 통한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라고 하시면서 일러스대하고 15절에 이 상태를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의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이방의 갈릴리도 그런 의미입니다. 이 갈릴리를 자기네 옛날에 그냥 갈릴리였는데 이방의 갈릴리라고 말한 이유가 있어요. 아수르의 침략에 의해서 끊임없이 외세에 침략을 해서 결국 다른 그 아수르 사람들이 막 이주해 와서 살았습니다. 그 북쪽에 있는 사람도 다 살아왔어요. 뭐. 그 위에가 뭐 시리아나 뭐 그런 나라 레바논 있지 않습니까? 그쪽 북쪽에 있는 사람들도 막 와서 살고 하니까 민족적인 그런 혈통이 다 상실되고 또 외국인들도 많이 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향해서 이방의 갈릴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방의 갈릴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이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흑암에 앉아 있다. In the darkness. 흑암 뭘까요? 무지하고 복음을 모르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 그리고 그 흑암에 앉아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면 그 지역을요, 갈릴리 지역을 흑암에 앉은 백성, 그리고 그들 뭐라면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 별로 좋은 말이 아닙니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사망의 그늘과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 있다고 합니다. 흑암에 앉아 있다고 합니다. 좋은 말이 아니에요. 빛에, 광명에 앉아 있다, 좋은 곳에 앉아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이 사람들의 삶이 어려웠다는 거예요. 시련과 고통과 힘든 거 인간적으로 근데 또 한 가지 안 좋은 게 있어요. 뭐냐면요 영적으로도 무지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사람들의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이사야서 9장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사야 9장에도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흑암에 이사야서 9장 2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사야서 9장 2절입니다. 큰 빛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흑암에 앉아 있었고 무지하고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외세로 인해서 침략에 의해서 어렵고 공고하고 가난하고 헐벗고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단순히 육체적으로 그런 어떤 곤고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무지하고 죽었고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없는 그런 죽음과 같은 그런 상태에 놓여있는 상태가 이 사람들의 상태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큰 빛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생명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을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생명의 빛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생명의 빛, 그분만이 복음의 빛이다. 그분이 생명의 빛이에요.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사람들은 빛이 없는 거예요. 어둠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으로 말미암은 참된 빛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빛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빛은 흑암을 밀어냅니다. 근데 성경 요한복음 1장에는 흑암이 the darkness has understood it. 흑암이 이해를 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나온 그 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놀라운 것이죠.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빛을 보여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이 흑암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흑암에 있다는 것은 자기들의 처지와 자기들의 공경과 자기들의 영적인 상태인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자신이 흑암에 있는 어둠 속에 있는 것은 흑암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언제 그걸 아냐면 빛이 비춰질 때. 빛이 비춰지면요. 흑암이 물러납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흑암에 있었구나. 흑암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내가 흑암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 특히 영적으로 있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흑암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영적으로 흑암에 있는지도 깨닫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빛, 생명의 빛인 예수님이 빛 대신 예수님이 비춰줄 때 아, 내가 어둠에 있었구나. 내가 영적으로 내가 무지한 삶을 살았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의 빛,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내 처지와 내 상태를 발견하고 내가 정말 죽었었구나. 너희가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나니.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정말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이 죽은 거를 몰라요. 우리 성도님 생각해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나 죽었습니다. 나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얘기하면 동의합니까? 동의 안 합니다. 내가 뭐 어때서? 나 안 죽었어.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왜 죽었어?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 성경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생명이 없고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전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도 우리가 받은 생명을 그들도 소유할 수 있도록 안타까운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아무리 부자고 뭐 부귀 영화를 다 누린다고 한다 해도 그들은 엄연히 영적인 의미에서는 흑암에 있는 거예요. 그들도 큰 빛을 보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큰 빛, 우리의 빛 대신 예수님을 그들도 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빛을 비추셔야 돼요. 복음의 빛을, 생명의 빛을 비추시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지금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축복이요.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입니다. 은혜의 사건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세 번째 사역은 회개와 천국의 도래, 천국의 임함을 선포하십니다. 자, 조금 전에 예수님이 큰 빛을 그들에게 비추셨습니다. 스불과 납달리 갈릴리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우리 성도님들 그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헐벗고 고통 가운데 있고 시련이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위로의 메시지를 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힘내세요. 조금만 참으세요. 인내하세요. 인내하시다 보면 좋은 일도 생기고 또 하나님 축복하시는 일도 생기고 이런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라고 우리는 인내하라고 할 것입니다. 그것이 대다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격려를 받고 싶어해요. 아, 성도님들 행복하세요. 축복하세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여기서 지금 드리고 싶어요. 행복하세요. 축복 받으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지금 흑암에 있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예수님 지금 위로하십니까? 그들을 축복합니까? 그들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위로의 메시지가 필요한데 예수님은 다짜고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왜냐하면 영어로 보면 왜냐하면 있어요. For.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for the kingdom is near. 회개하라는 말씀이에요. 흑암에 있는, 사망에 있는, 영적으로 무지하고 죽어있고 또 인간적으로 외세의 실현에 봉착해 있는 이 사람들에게, 어떤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첫 번째 사역을 하면서 회개하라.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런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진정 회개가 무엇일까요? 회개는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 있지 않았을 때 바른 관계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관계 회복이라는 것이 믿고 난 다음에 바른 관계하고 믿기 전에 바른 관계는 다릅니다. 믿기 전에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첫 번째 갖는 관계 회복은 구원이죠.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는다고 합니다. 회개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받는데 필수적으로 되어져야 되는 것이 처음 예수 안 믿다가 처음으로 믿을 때 회개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회개입니다. 그것은 성화를 위한 회개고, 처음에는 예수님 존재를 부인했기 때문에, 나 예수님 안, 나 그 예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나 예수 안 믿어, 시간 낭비야.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구체적인 회개를 해야 돼요. 내가 영광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내 하나님도 믿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런 사람들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회개해야 돼요. 자기 그 불신앙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아울러 되어져야 되는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았던 죄. 여러분, 회개가 뭘까요? 회개를요,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합니다. 그리고 막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도둑질했어요. 다음번에 또 도둑질을 합니다. 이건 회개가 아니죠. 이거는 그냥 뉘우치는 거예요. 뉘우치는 거. 아, 내가 그때 도둑질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요즘에 교회도 다니면서 도둑질을 또 하다니 참 마음에 찔리는 일이야. 이건 회개가 아니죠. 회개는 우리의 전인격적으로 그분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180도 우리가 완전히 우리의 회개의 대상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우리가 가던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대상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도덕적으로 아 좀 잘못했습니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방향의 전환이 있어야 돼요. 턴어라운. 방향의 전환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잘못된 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의 죄악 상태에서, 나의 죄에 대해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낱낱이 고백하는 거예요. 뭉뚱그려서, 하나님 아시죠? 저 이런 죄, 그냥 제가 늘 죄 짓으니까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죄가 고백이 아닙니다. 고백이라는 말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낱낱이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누구든지 그냥 대충 하는 그런 회개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낱낱이 한다는 건 뭔지 아세요? 내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어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숨김 없이 다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라는 거는 숨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은밀한 죄까지도 다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저한테 고백하지 마세요. 어제도 금요일날 말씀드렸지만 카톨릭에서는 신부한테 다 고백합니다. 그래서 신부한테 꼼짝 못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가 하는 거지 않습니까? 신부가 그 교인들의 그 은밀한 죄를 다 하니까 신부한테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실질적으로 저한테도 고백하시는 분이 있어요. 다른 교회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고백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인간관계에 문제 있을 때 그 누구누구 아무개가 막 저한테 막 얘기를 하세요. 막 그 A라는 성도님이 B 성도에 대해서 막 그냥 막 흉을 보시면서 저한테 얘기해요. B 성도는 또 A에 대해서 막 얘기해요. 근데 나중에는 또 그렇게 서로 싫어하고 미워하고 막 그러던, 죄를 짓으시던 분들이 교회에 와서는 막 허그하고 안고 그리고 막 울고, 그리고 또 미워하고. 그 제가 좀 혼동이 될 때가 많아요. 저게 무엇인가? 여러분들, 성도님들, 정말 회개라는 것은요, 낱낱이, 자존심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세우면 안 돼요. 하나님, 제가 창피하게 이런 걸, 그것까지 다 해야 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 인간이 듣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한테 고백한다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여러분들, 아무도 모르는 죄를 저한테 고백한다면.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여러분의 은밀한 죄를 저한테 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다음 주일날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했다면 그 다음 주 저를 볼수 있겠어요? 저 보실 수 있겠어요? 매일매일 짓는 죄를 여러분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다 고백한다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회개하라는 것은 본질적인 관계 회복을 통해서, 이게 뭐냐면 생명입니다. 구원입니다. 이 흑암에 있는, 사망에 있는 사람들은 회개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회개만, 회개를 통한 참된 구원, 관계 회복. 이것은 영생이요, 생명이요, 구원을 말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요 세례 요한의 처음에 와서 회개하라고 했죠? 예수님도 똑같은 것이죠. 근데 달라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그분을 통해서 그런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통해서, 자기를 믿음을 통해서, 자기의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이제 회개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을 예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 천국이 갖고 오기 때문에. 만약에 회개를 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돼요? 천국이 돌아가게 되면, 천국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이 온다는 게 뭐예요? 그 시대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도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온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이, 그 시기, 이제 이게 뭐냐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심판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이 가까워야 왔는데, 회개를 안 한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죠. 생명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위급성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위급성. 심판이 이제 오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 땅에 임했는데, 물론 나중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오실 때, 두 번째 오실 때그 나라가 완성되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천국이 서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천국이 가까이 온거 도래하게 되면, 회개하지 않는다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한다는 거죠. 그것이 정말 참된 위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위로는 구원이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눈을 이제 마태복음 5장에 들어가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것도 회개입니다. 회개를 통할 때, 애통해 할때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금요 기도회 때 애통하는 자, 애통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흑암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회개를 통한 참된 구원, 참된 생명을 얻는 것이 참된 위로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참된 위로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그의 구속을 통해서,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께 돌이킬 수 있는, 예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분만이 나의 생명의 대상이요, 생명을 주시는 영생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께 돌이키며, 그분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만족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그 성도님들이 저에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참된 위로를, 컴포트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도 참된 위로를 모른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진정한 참된 위로를 아니까 그 위로의 대상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시고, 예수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죄를 고백하며, 그분을 더욱 사랑하시며, 믿음 안에서 기뻐하시며, 만족하시며, 믿음으로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만이 참된 위로요, 참된 소망인데, 참된 위로 되신 우리 소망 되신 우리 예수님을 모른 채 우리가 모르고 우리 멋대로,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살아온 인생은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빛이요 생명의 빛을 비추시러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어두운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우리 생명 되신 우리 예수님,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의 실체를 발견하고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러한 은혜, 이러한 특권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하나님, 이러한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우리도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의 빛, 복음의 빛을 주님을 모르는 자에게,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비추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그러한 생명의 빛을 비출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